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팔에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 타락하고 선과 악이 뒤집힌 부패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 미가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요절이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목 혹은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권세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치이고 자신들의 목과 권리를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선교적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대변해주고 돌봄으로 정의를 행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제데카라는 단어인데 공의.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때때로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2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미시파트, 공의, 자데카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 받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보면 여기 정의와 공의가 등장하죠. 정의는 미시파트이고 공의는 짜데까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정의 공의를 막 뒤섞어서 쓰죠. 제가 지난주에 정의 미시파트란 각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 혹은 몫을 부여한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공의는 뭐냐면 짜데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해요. 의라고 할 때는 항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모티어라는 성경학자는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의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거기서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짜대가, 공의는 하루하루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지칭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짜데카가 계속해서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는 쉽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주로 개인,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의는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인, 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두 가지 차원이 다 포함돼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나란히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또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이렇게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나란히 등장하는 걸 보는데,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나란히 사용되는 경우가 성경 전체에 보면 30회가 넘는데, 이 경우에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사회정의다, 소셜 저스티스다. 정의와 공의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회정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진정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불의와 부정과 상식 없음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의 책에서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은 그만둬라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한 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수 있나? 그리고 그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관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해요. 정의만 따져. 사랑이 없어. 냉혹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 없는 정의는 까발리는 정의다. 까발리는 것만 한다.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하고, 반면에 정의 없는 사랑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사랑만 이야기해요. 잘못했는데 정의를 빼버리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는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의를 행하고 동시에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헤세드. 구약의 가장 유명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약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아가페가 결국은 같은 단어죠. 이 단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주로 은혜, 인자, 자비, 인애 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격 없는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고 사랑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삶, 즉 자격 없는 이웃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즉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헤세드를,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만일 우리에게 우리 옆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즉 정의에 대한, 미슈파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일방적인 은혜에 진정 감격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목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 미슈파트 정의에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값없이 베푸는 구원이야말로 정의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헤세드를 생각하면 이제 나도 받을 자격 없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깨달았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도움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절감한 이들은 공의를 행하기 마련이다.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처사는 좋게 얘기해야 스스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해요. 심지어 팀 켈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정의롭지 않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된다. 자격 없던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깔보거나 그들의 아픔을 쌀쌀맞게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정의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구제를 요청할 때 또는 재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헌금이나 혹은 여러분의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와 헌신과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랑 2부 장애인 사역국에서 사랑 1, 2부에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자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광고했죠. 의료 선교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회원 가입해달라고 지금 광고했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의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와 헌신과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런 요청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줘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는 내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즉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사랑과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헤세드를 몸소 실천함으로 관대한 정의를 이루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벳 조안나 셰핑입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서서평, 우리 선교사님 사진 볼까요? 예, 저분입니다. 영어는 셰핑인데 영어 발음을 따라서 서서평으로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그녀는 1880년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살배기 딸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셰핑은 그래서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셰핑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또 외로움을 몸소 겪으면서 자랐죠. 그녀의 나이 19살 때 어머니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길에 오릅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후에 그녀는 로마 카톨릭 재단의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1901년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동료의 권유로 장로교회를 출석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성경교사 훈련학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조선 선교를 결심을 합니다. 자원을 하죠. 왜냐하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셰핑은 조선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 헤세드의 사랑을 나눌 것을 다짐하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회 의료선교사 신분으로 부산항에 도착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광주에 와서 한국말,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서서평으로 바꿨죠. 서평 선교사님은 서양 선교사라기보다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평소에 있는 늘 한복을 입고 다녔고 고무신에, 그리고 조선말을 하던 이 서양 처녀 이 서평은 광주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도 거절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진 볼까요? 한복 입고 지금 아이를 업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고아를 14명을 입양을 해서 길렀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네, 한복을 입고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모습. 그녀의 첫 사역지는 광주 재중원, 또 군산의 예수병원, 그리고 서울의 세브란스 등 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간호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진 볼까요? 간호사들 훈련시키면서 찍었던 사진. 어느 기자가 한 번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조선 여성들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여자아이들, 여자애들은 학교 보내지도 잘 않았죠. 결혼을 했지만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의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이일학교라는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전주에. 그것이 지금 전주 한일 장신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간호부회, 대한간호협회를 이분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을 돕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막 가르쳤죠. 그리고 이 세평 선교사님이 1년에 최소 100여 일을 조랑말을 타거나 아니면 보침을 이고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찾아 순회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버치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어 줬어요. 조랑말 탄 사진 볼까요?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헤세드의 일을 한 거죠. 그녀가 한 번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 보고서에 나온 기록인데,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500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이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참 옛날에 참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은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교복을 했어요. 그렇게 순회 전도사역, 간호사역, 그리고 관대한 정의를 위한 헤세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대요. 3원. 3원인데 그녀는 10전으로, 10전, 30분의 1,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2원 90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계속해서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버려진 아이들 수양아들로 삼아서 길렀어요.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또 돌보았어요. 대단하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 선교사님이 광주천 부동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이 어느 음막 속에 갑자기 불쑥 들어갔대요. 그곳엔 거지 노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던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 씨 아저씨, 아직 안 죽고 살았소? 이불 가져왔으니 덮고 주무시오. 그러곤 그녀는 이불과 요를 주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어요. 추운 겨울 한밤중 빈민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과 요를 나눠준 거죠. 갖다 준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헤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거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 부르짖고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다면, 헤세드가 없다면 그는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녀는 자기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앙상해진 몸을 가린 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헤세드의 삶을 살다가 정작 자신은 1934년 6월 영양실조로 54세 젊은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품은 강냉이가루 두 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한 장. 이게 그녀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시신마저 기증하고 떠나는 그녀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루어졌고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한 목소리로 어머니 외쳤다고 그래요. 주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한 작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는 마침내 입맞추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그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인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다 끝나면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교구 내에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그룹, 미셔널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의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구를 중심으로 이 선교적 그룹을 만들어서 각 교구 내에서, 여러분의 교구 내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가에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조선가정당, 또 여러 기관 있죠. 다가소, 보건소, 공부방, 직업훈련소 등 이런 데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발적 봉사그룹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선교회, 우리 임용선교회 등 이 자발적 봉사그룹을 더 활성화하고 지원해서 사람과 정의가 입맞추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운 주한복지재단과 우리 각 교구들이 또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혹은 자발적으로 선교적 그룹을 만들어서 주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 연수구 가족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어울림카페,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서로 이음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에 직접 참가하셔서 봉사하거나 혹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후원함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서구에 있는 이 서로 이음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참 많아요. 그런 물품들을 한 교구의 선교적 공동체가 담당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평구 꿈자람터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또 광고가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 일어나는 관대한 정의를 행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과 원신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부흥사경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아 좋다, 그러고 끝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지.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혹은 인천 일천 번제의 제물보다는 인애를, 헤세드를 원하셔요. 우리가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송 부르겠는데,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헤세드 이제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버지,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열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